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완벽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사람을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당장 조용히 뒷걸음질 칠 겁니다.
맞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대 철학자들이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막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을까요? 오늘 이 심층탐구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의 간이 노트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종교, 권력,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상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1세기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또 위험할 정도로 뒤집혔는지 그 역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룰 자료들이 그냥 옛날 옛적 종교 문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요. 당대의 정치나 경제, 사회적 통념을 아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려고 했던 혁명적인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현대 우리는 이걸 너무 뻔하고 부드러운 도덕적 교훈으로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세기 청중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충격받은 부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였어요.
아,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네, 이 청년은 젊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심지어 영생을 갈구하는 열정까지 있잖아요. 솔직히 현대 관점에서 보면 어느 조직에서나 침 흘리며 탐낼 만한 완벽한 핵심 인재 아닙니까?
맞아.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청단한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솔직히 제가 스승이라면 기준을 살짝 유연하게 낮춰서라도 일단 제자로 받고 나중에 서서히 변화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인 리더십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뭐, 현대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의 지적 전통을 깊이 파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썼거든요.
아, 일부러 더 세게 밀어붙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헬라 철학자 안티스테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신을 막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디오게네스를 막대기로 때리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세상에, 때렸다고요? 그통 속에 살았다는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결국 그를 후계자로 삼았죠.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그 이후입니다. 그 디오게네스도 나중에 자기 제자가 되려던 크라테스라는 인물한테 아주 비슷한 요구를 해요.
설마 그 사람한테도 재산을 다 버리라고 했나요?
정확합니다. 네가 가진 돈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크라테스는 실제로 자신의 거대한 부를 바다에 던졌고, 비로소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키너 박사님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1세기에 이런 교육적 맥락 위에 있다고 분석해요.
아, 제자가 된다는 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자원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고 스승의 세계관에 몸을 던질 수 있는지 묻는 아주 철저한 검증 과정이었던 겁니다.
재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철학자나 밥 팔아서 주라는 예수님이나 진짜 타협이라는 게 아예 없네요. 근데 제가 진짜 혼란스러웠던 건그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 낙타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대목이요.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예루살렘 성벽 어딘가에 바늘 귀라는 이름이 엄청 좁은 쪽문이 있어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짐을 다 내려놔야만 겨우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겸손해져야 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 바늘귀 문 이야기는 아마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허구 중 하나일 겁니다. 역사적이나 고고학적 자료를 다 뒤져봐도 예루살렘에 그런 이름의 문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럼 그게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네, 중세시대에 이 텍스트를 좀 부드럽게 포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맨틱한 전설이죠. 1세기 고대 중동 문헌에서 코끼리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표현은 그냥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아주 흔한 과장법이었습니다.
헉, 완전 배신감 드네요? 그럼 예수님은 겸손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인간의 부와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어내는 게 100% 불가능하다고 아예 못을 박으신 겁니다.
와, 낭만적인 해석이 박살났네요. 물리적 불가능성이 핵심이라면 자원을 가진 부자는 아예 구원의 기회가 원천 봉쇄된 건가요?
예외는 있었죠. 다만 그 예외라는 게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키너 박사는 삭개오나 아리마데 요셉을 그 바늘귀를 통과한 기적 같은 낙타들로 꼽거든요. 특히 아리마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 그 자기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요.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줍니다.
잠깐만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국가 반역죄로 처형된 정치범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한다는 건 그냥 사회적 지위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목숨을 거는 행위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적당히 기부금 내고 제자 타이틀을 얻은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생존 기반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제자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버렸으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하고 논쟁적인 포도원 폭군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죠.
와, 이 비유야말로 제가 읽으면서 제일 답답하고 화났던 대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일과 다 끝난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 데나리움을 줍니다. 솔직히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입사원이랑 10년차 과장한테 연봉을 똑같이 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침부터 뛰어약 뺏어서 11시간 일했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이랑 월급이 같으면 이건 공정한 보상 체계를 아예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성실한 사람 우욕을 꺾는 처서잖아요.
우리가 현대의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관점으로 이걸 읽으면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해요. 새벽 일욕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그날 밤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극빈층이었습니다.
아, 생존이 걸린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오후 5시, 즉 11시간이 지나도록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에요. 병약하거나 늙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소외계층이었던 거죠.
맙소사. 그럼 오후 5시까지 서 있었다는 건 꾀를 부린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리 애들이 굶는다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하루 종일 광장을 맴돌았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1데나리온을 준 건 노동의 대가로 1시간치 시급을 계산해 준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을 은혜로 거저준 거죠.
우리는 흔히 완벽한 신 앞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공정한 대우를 받길 원하잖아요.
네, 공정, 공평 이런 거 엄청 따지죠.
하지만 우리가 신에게 정말로 공정함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처음 약속된 1데나리온을 온전히 다 받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단지 주인이 가장 비참한 자에게 베푼 관대함을 질투했을 뿐입니다. 은혜는 철저히 불공평해요. 그리고 그 불공평한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와,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제 얄팍한 기준이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자, 이렇게 경제적 보상이나 은혜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혔다면 당시 제자들이 은근히 품고 있던 또 다른 열망, 바로 권력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당연히 그 부분도 산산조각이 나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막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1세기에도 치맛바람 날리는 헬리콥터 맘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다 큰 어른들이 엄마 등 뒤에 숨어서 인사청탁을 하다니 주변 제자들이 속으로 엄청 비웃었겠죠. 1세기 사회의 구조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된 고도의 정치적 로비였습니다. 당시 남성들은 서로를 잠재적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기가 꽤 어려웠어요.
아, 자존심도 있고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나이 든 여성들은 그런 남성 중심의 경쟁 구도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당돌해 보이는 요청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요압 장군이 다윗왕 설득할 때 굳이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보낸 거랑 정확히 같은 이치죠.
와, 그러니까 단순한 엄마의 치맛바람이 아니라 가장 리스크가 적은 채널을 이용해서 핵심 권력을 선점하려는 엄청 계산된 정치공학이었네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진짜 서늘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러시잖아요.
제자들은 그 잔이 당연히 승리의 축배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진노와 고난의 잔, 다시 말해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장면의 기막힌 아이러니는 십자가 처형장에서 완성되거든요.
네, 그 좌우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왕으로 등극하실 때 제자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 영광스러운 좌우편 자리에 앉은, 아니 매달린 자들은 바로 두 명의 흉악한 강도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회사로 치면 최고 임원 자리를 달라고 당당하게 로비를 했는데 정작 CEO가 쥐어준 건 사용 집행장이랑 제일 밑바닥 청소부 유니폼이었던 거군요. 권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박살나는 순간이네요.
어휴,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키노 박사는 진정한 권력과 위대함이 뭔지 설명하려고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이 과거에 학위를 밟고 있던 목사이자 엘리트 지식인이었을 때 이웃에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살았대요.
어휴, 너무 힘드셨겠네요.
네, 사회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있었고 매일 고통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용서를 잃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키노 박사는 자신의 그 알량한 학위와 종교적 지위가 그 여성의 순전한 영성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닫고 정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해요.
아, 마치 화려한 예복 입고 거들먹거리던 대제사장 엘리보다 마음이 상해서 성소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평범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구약 이야기랑 똑같네요. 결국 참된 겸손이나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직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군요.
네, 지위가 아니라 중심이 권력의 본질이라는 선언이죠. 자, 이렇게 가장 낮아지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라는 기이한 리더십을 천명하신 왕이 드디어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진격합니다.
여기서 제가 읽다가 뇌정지가 온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승리의 입성 장면이요. 명색이 왕이 수도에 입성하는 건데 엄청 크고 멋진 종말을 타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심지어 마태복음은 굳이 어미나귀랑 새끼나귀 두 마리를 다 끌고 와서 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귀 두 마리를 동시에 탑니까? 무슨 서커스 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마태는 당대의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주 거대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라는 예언이 있어요.
아, 그게 히브리어시의 평행법인가요?
맞습니다. 문학적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 번 다르게 부른 건데 당시 유대 랍비들 중에는 성경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극대화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마태는 바로 그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아주 문자적이고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하려고 두 마리를 다 언급한 겁니다.
와, 서커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수백 년간 기다려온 예언 속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대한 네온 사인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도 전쟁용 말, 그 스텔리온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여전히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네, 그건 로마 장군들이 보여주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군국주의 퍼포먼스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온유한 왕이라는 건 나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막강한 힘을 철저히 통제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제일 낮은 자들의 처지를 배려하는 진정한 군주의 자비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비롭고 온유한 왕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채찍을 들고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난동을 피우십니다.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전 지금까지 이 사건이 그 성전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둘기나 양을 너무 비싸게 팔아서 그 바가지 상원 때문에 예수님이 화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죠?
네, 근데 키너 박사님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적 부패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악랄한 공간의 차별 문제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해요. 그 시끄러운 환전상과 동물 판매상들의 시장이 하필이면 성전의 어느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당시 헤롯 대왕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율법에도 없는 아주 끔찍한 차별적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가장 거룩한 안쪽부터 이스라엘 남성의 뜰, 그 다음이 여인의 뜰, 그리고 제일 바깥쪽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아, 그 바깥쪽들이요?
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그 이방인의 뜰 경계석에는 어떤 이방인도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살벌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맙소사,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넌 혈총이 이방인이니까 저 밖에서만 엎드려 있어라. 이렇게 선을 그은 것도 모자라서 유일하게 허락된 그 끄트머리 공간마저도 소랑 양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렸던 거네요. 예전에 미국 인종차별 시대에 유색인종 식수대 따로 분리해놓은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세로 바칠 두로의 은화를 환전해주거나 제물용 동물을 파는 편의시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했어요.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거룩하고 깨끗한 유대인 구역은 훼손하기 싫으니까 그 모든 소음과 오물과 상행위를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몽땅 몰아넣었다는 데 있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건 그 구조적인 폭력과 배제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소리치셨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 두 구절의 대비가 정말 날카롭거든요. 이사야가 말한 만민, 즉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보편적이고 은혜로운 목적이 유대주의적 배타성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꼬집은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강도들의 소굴이요?
네. 강도들은 자기들 은신처 안에서는 서로 도둑질을 안 해요. 밖에서 온갖 살인과 약탈과 끔찍한 짓을 저지른 뒤에 은신처로 쏙 들어와서는 이제 우린 안전하다 이러면서 숨어 지내죠.
아,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밖에서는 과부 재산도 뺏고 온갖 차별을 저지르면서도 화려한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했던 거군요. 성전이 범죄자들이 안전가옥이 돼버렸다는 엄청난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면죄부와 안도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신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실로의 성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칠에만 남은 종교 시스템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였죠. 키너 박사님은 이걸 어거스틴 시대의 로마 멸망과 비교해요.
로마가 어떻게 됐는데요?
로마가 겉으로는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되었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탐욕과 죄악이 하늘을 찔렀을 때 결국 야만족들에게 짓밟히고 멸망했거든요. 표면적인 종교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진실입니다.
와, 중앙은행이랑 종교본부를 동시에 타격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하셨으니 기득권층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엘리트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들이 덫을 놓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던져서 그들의 위선을 싹 다 발가벗겨버리시잖아요.
소장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도 패고 죽이더니 나중엔 상속자인 아들까지 밖으로 끌어내 죽인다는 그 섬뜩한 이야기죠.
네, 이 비유 듣고 당대 엘리트들은 진짜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고대 사회에서 군주나 지주가 보낸 사절을 죽이는 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는 국가 반역 행위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유대 혁명군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항복한 로마 군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보복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곧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마저 죽이게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을 정확히 찌르신 겁니다.
근데 전 이 비유 속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순진해 보였어요. 보통 권력자라면 첫 번째 종이 맞고 돌아왔을 때 당장 사병들 풀어서 소장농들 싹 다 몰살시켰을 텐데 이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러면서 외아들까지 사지로 밀어넣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자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바보 같아 보이는 그 기나긴 인내는 반역하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끝없이 기회를 주셨는가를 증명하는 거죠. 동시에 그 엄청난 자비와 상속자마저 짓밟았을 때 내려줄 최후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 뒤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왕이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 초대했는데 다들 무시하고 자기 밭으로 상업하러 막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잔치 않았다고 왕이 군대 보내서 동네를 불태우는 건 약간 과잉진압 아닌가 했거든요.
이것도 1세기 고대 근동의 왕실 문화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왕실 결혼식은 그냥 뷔페 파티가 아니에요. 왕위를 이을 후계자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대한 정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거절하는 건 나는 당신 아들을 다음 왕으로 인정 안 한다. 이런 노골적인 쿠데타나 반역 선언인 거죠.
아, 단순 결석이 아니었군요.
네. 게다가 당시엔 참석 여부를 미리 묻는 1차 초대가 있고 요리가 다 준비됐을 때 부르는 2차 초대가 있었는데 이미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잔치 열리니까 소시험해본다며 핑계댄 건 왕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빡친 왕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무작정 다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반전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뽑혀 들어온 사람 중에 예복 안 입은 한 사람이 수족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아니 길 가다 갑자기 불려온 사람한테 턱시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 좀 억지 아닌가요?
당시 왕실 잔치에서는 초청자들한테 왕이 직접 예복을 하사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즉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건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준 옷을 고의로 거부하고 자기 남루한 일상복을 고집했다는 뜻입니다.
헉, 일부러 안 입은 거였어요?
네, 이건 오늘날 신앙 공동체를 향한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 겉보기에 교회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왕을 존중하는 삶의 변화, 즉 진리 안에서 내 삶을 뜯어고치는 변화의 예복은 입지 않으면 가련 유다처럼 결국 쫓겨난다는 걸 보여주죠.
와, 이 비유들 듣고 자기들 겨냥한 거 눈치챈 엘리트들이 드디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총공격을 시작하잖아요. 바리새인이랑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덫을 놓는데 이거 완전 외통수 질문이죠. 찬성하면 로마 앞잡이 되고 반대하면 즉시 반역자로 체포될 테니까요.
아주 교묘한 덫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얼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 쓰는 걸 우상 숭배라며 엄청 혐오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동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며 상황을 엎어버리십니다.
덫을 잘 피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돈이라는 세속적 가치는 어차피 황제 얼굴 찍혀 있으니 그 주인주라는 건데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반문이 숨어 있죠. 동전에 황제 형상이 있다면 인간의 존재에는 대체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아, 내 생명과 존재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 뜻이군요.
네. 황제의 권유를 완전히 압도하는 선언이죠.
누련한 정치가들의 압박 면잡이 오히려 예수님 권위만 빛내줬네요. 사두개인들의 부활조공도 모세오경으로 다 박살내시고 가장 큰 계명 묻는 율법학자한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절대 분리 안 된다고 못 박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지적공방전의 대미는 예수님이 역으로 날린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시편 110편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죠. 메시아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나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다윗조차 무릎 꿇어야 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걸 성경으로 입증하신 겁니다. 이 논리 앞에서 엘리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지식과 권력을 독점했던 자들의 오만함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군요. 자, 학습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를 관통하면서 1세기 유대사회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역설들을 탐험했습니다. 재산, 권력, 종교 시스템의 타락까지 짚어봤죠.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한 이 뒤집힌 질서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나의 알량한 기득권에 묶여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요? 늦게 온 사람을 질투하는 옹졸한 품꾼이나 밖에서는 온갖 이기적인 짓을 다 하면서 주말에만 종교로 스며드는 강도들의 안정가옥에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 떠올려보세요.
아주 뼈아픈 비유죠.
네,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이나 이런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진리에 접근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잔치상 앞에서 정보만 소비할 뿐 내 삶을 뒤바꾸는 변화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안다는 것과 그 지식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그 서늘한 간극을 이번 주 내내 꼭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